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정성을 다하는 KBS 오디오북 카프카의 편지 약혼녀 펠리체 바오어에게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신소윤 읽음 그대 편지의 모든 아름다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그대에게 편지해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편지 쓰기가 언젠가는 중단될 때가 있으리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그대를 모르겠습니다. 그대에게 편지가 매일매일 오는 것은 고통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규칙적이지 못한 내가 아무 저항 없이 그대에게 편지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대의 허락을 받았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대의 답장 없이도 편지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내가 편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대에게서 내가 그만큼 두 배로 편지를 필요로 할 것이기에 동정심으로 쓴 편지 한 통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답만 하겠습니다. 진통제와 그런 모든 것을 다 그만두시오. 약국에 가는 대신에 두통의 원인을 알아보시오. 어디에 두통의 원인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그대 삶에 더 오랜 시간을 조망할 수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그런 약이 주는 인공적인 느낌은 설사 최상의 효력을 볼 때라 해도 자연적으로 당하는 두통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게다가 치료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고통이 사람을 통해 이번 경우 그대의 두통과 나 사이에서처럼 전달되듯이 말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나에게 호감을 가져주십시오. 그대 카프카 33번째 소인 프라하 1912년 11월 16일 카프카의 어머니가 펠리체 바우어에게 보내는 첫 편지 친애하는 아가씨 우연히 당신이 우리 아들에게 11월 12일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글씨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단지 우리 아들의 건강 문제가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것을 당신에게 맹세하면 나를 용서하리라 확신합니다. 당신을 개인적으로 아는 즐거움을 가질 수는 없지만 어머니로서 염려를 털어놓고 싶을 만큼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런 신뢰를 하게 된 연유는 당신이 편지에서 한 말, 곧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말해야 한다고 한 것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아가씨, 당신의 나에 대한 의견은 정확합니다. 아마 당연하겠지요. 일반적으로 모든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내 아들을 사랑하는지 당신에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프란츠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의 몇 년을 기꺼이 잃어도 좋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우리 아들의 처지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어떤 소망도 거부하지 않았으니까요. 프란츠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공부했고 변호사가 되기를 원치 않아 공무원의 길을 택했습니다. 아들에게 아주 잘 맞는 듯합니다. 근무 시간은 짧고 오후는 자신을 위해 글을 쓸 수 있으니까요. 브런치가 한가한 시간에 글 쓰는 일에 몰두하는 것을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글 쓰는 것을 단지 오락거리로 여깁니다. 만일 프란치가 또래 다른 젊은이들처럼 잠자고 먹기만 한다면 건강을 해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너무 조금 자고 조금 먹어 자신의 건강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너무 늦게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부탁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프란츠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몇 번의 식사를 하는지 등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그렇지만 내가 당신에게 편지했다는 사실을 프란츠가 알아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당신과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도 안 됩니다. 내 아들의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당신에게 있다면 나는 당신을 고맙게 생각할 것이며 당신은 나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을 존경하는 율리 카프카. 나에게 답장하고 싶다면 다음에 주소로 하십시오. 프라하, 알트슈테터링, 킨스키 팔레, 16, 사신. 오디오북. (34번째) 1912년 11월 17일 사랑하는이여, 저주받을 놈인 나는 건강한 그대를 아프게 하는데 탁월합니다. 몸조심하세요. 제발 몸조심하세요. 제발 나를 위해, 나로 인해 생긴 병을 이겨내세요. 그런데도 그대가 편지하지 않아 감히 그대를 비난하고 나 자신의 불안과 욕망에 파묻혀 그대가 아픈 것이 아니라 리허설이나 오락을 즐기고 있다고 우스운 추측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대륙에 의해 갈라져 있고 그대는 아시아 어딘가에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보다 더 멀리 갈라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가 보내는 모든 편지는 아무리 짧아도 나에게는 무한히 깁니다. 맙소사, 언뜻 보기에 모든 것을 다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대의 편지는 짧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만 배나 더 깁니다. 그 편지를 서명까지 다 읽고 난 뒤 다시 처음부터 읽습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나 결국 편지에 종지부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때는 스스로 머리를 한 대 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그대의 편지가 적당한 때에 왔습니다. 난 그대처럼 의지가 굳지 못합니다. 베를린으로 갈 생각은 꿈에도 못했습니다. 단지 편지가 올 때까지는 일찍 침대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결심을 하는데 그 어떤 특별한 결단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슬퍼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밤에는 나의 소설이 더 악화된 듯했습니다. 아주 우울했습니다. 그러나 그 등기우편을 받았을 때 행복감은 뚜렷이 기억합니다. 위를 올려다 볼 때마다 아주 불쌍한 남자가 진정한 행복의 절정 안으로 걸어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저께 밤에 두 번째로 그대의 꿈을 꾸었습니다. 한 우편 집배원이 그대가 나에게 보낸 두 통의 등기우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편지를 각각 한 손에 하나씩 들고는 증기기관의 피스톤 막대가 거세게 움직이듯이 팔을 멋지고 정확하게 움직이며 건네주었습니다. 맙소사, 마법의 편지였습니다. 봉투에서 계속 여러 장을 끄집어냈으나 비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계단 중간에 서 있었는데 봉투에서 다른 편지들을 끄집어내기 위해 읽은 편지지를, 나쁘게 여기지 마십시오, 계단 위로 던져야 했습니다. 온 계단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읽은 편지들로 뒤덮이고 떨어져 겹쳐진 채 탄력적인 종이들은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정말로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그 우편 집배원을 아주 다른 방식으로 이곳으로 오게 했습니다. 우리 집배원은 시간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11시 15분경 드디어 편지가 왔습니다. 10번이나 나는 여러 사람들을 마치 이런 정황이 집배원을 위로 유인할 수 있다는 듯이 나의 침대에서 계단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감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1시 15분경에 정말로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찢어 열고는 단숨에 읽었습니다. 그대가 아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대가 아프지 않으면서도 편지를 하지 않았다면 더 불행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서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로 악수한 뒤 서로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이어갑시다. 다시 아무 것에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은 직접 입으로 해야지 글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행복의 예감만을 얻을 수 있죠. 그렇더라도 오늘 아직 뛰어다녀야 할 일이 많고 비참한 가운데 침대 속에서 떠오른 일, 곧 나를 가장 괴롭히는 단편을 써야 하지만 다시 그대에게 편지를 쓰겠습니다. 그대 프란츠. 가장자리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대도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35번째. 1912년 11월 18일. 11월 17일에서 18일로 가는 밤으로 추정. 사랑하는 그대여, 새벽 1시 반입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단편은 아직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소설을 한 줄도 쓰지 못했습니다. 거의 아무런 영감 없이 잠자리에 듭니다. 내게 밤이 자유로워 펜을 중단 없이 아침까지 놀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아름다운 밤이 될 테지요. 그러나 침대로 가야 합니다. 어젯밤은 잘 자지 못했고 오늘 낮에는 거의 자지 않았습니다. 비참한 상태로 사무실에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내일은 그대의 편지들을. 만일 내가 어느 정도 깨어있다면 그 편지들은 확실히 나에게 기운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선잠을 자고 있을 때 가장 원하는 것은 그 편지들과 영원히 안락은자에 파묻혀 나를 방해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사무실에 대해 내가 과도하게 흥분하는 건 아닙니다. 흥분의 정당성은 이미 5년 동안 사무실 생활을 해왔다는 데서 나옵니다. 그중 특히 첫 해는 개인보험회사에서 보낸 아주 나쁜 해였습니다. 사무실 근무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8시까지, 8시 반까지였습니다. 제기를. 사무실로 가는 좁은 길에 어떤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거의 매일 아침 절망감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나보다 더 강하고 더 단호한 사람에게는 황홀한 자살로 이끌기에 충분한 그런 절망감이었습니다. 이제는 사정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분에 넘치게 친절합니다. 게다가 부장까지도요. 최근에 우리는 그의 사무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하인의 시를 읽었습니다. 그동안 대기실에는 사환, 사무소장, 그리고 긴급한 용무로 면회 허락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부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실 일은 마음에 들지 않아 견뎌내기 위해 온 힘을 다 쓰나 별 보람이 없습니다. 아, 이제야 문득 떠오르는데 그대는 혹시 이런 편지지에 대해 화를 내지는 않나요? 내 누이 동생의 편지지를 며칠 전 다 써버렸습니다. 나는 편지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썼던 여행 일기장을 한 장씩 뜯어내 그대에게 뻔뻔스럽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기장에서 떨어진 종이 한 장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 보상하려 합니다. 그 종이엔 노래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요양원에 있을 때 아침에 자주 합창으로 불렀던 노래인데 좋아서 베껴놓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라 그대도 알겠지만 다시 한번 가사를 음미해보세요. 그리고 그 종이를 아무튼 돌려보내주세요. 없으면 곤란합니다. 깊은 감동을 주지만 이 시의 구조는 규칙적이고 각 연은 감탄사로 이루어져 있어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됩니다. 시의 슬픔이 진실되다는 것을 맹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래의 선율만이라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러나 음악적 기억력이 없습니다. 나의 바이올린 선생은 음악 시간에 절망한 나머지 쥐고 있던 막대기로 나를 차라리 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음악 시간마다 나의 음악적 진척은 선생이 막대기를 더욱 높이 드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이 노래에 붙이는 선율은 아주 단조롭습니다. 사실 신음소리죠. 사랑하는 이요. 프란츠.